오늘은 깊은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우리 다 함께 모여서 또 많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 생각하시듯 우리도 주님과 함께 마음 품고 그들을 생각하며 드리는 추수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잠시나마 주님 앞에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추수감사절 이런 시간에 여러분과 저희 마음을 함께 모두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옛 문화가 있는 고대 문명의 발생지라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것도 제법 가산을 가진 자로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문명의 발생지라고 하지만 이곳에서 내가 나름대로의 그 무엇을 가진 자로 있을 수 있다지만 이게 사람인가? 이것이 진정한 삶인가? 75세쯤 되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루 이틀 아니고 끈질기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와 친척과 고토를 떠나 일어서는 마음은 가볍고 단순한 마음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정말 강인한 마음으로 일어선 그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간절한 원함이 있었던 것 아닐까요? 우리가 창세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이후에 동서남북을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헤아려보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좋은 땅을 택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택한 땅은 좋은 땅이 아니란 거죠. 아브라함이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지금 자기가 온 마음으로 따라온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의 삶이 가치가 없어서 살기가 어려워서 떠나온 것 아닙니다. 내 영혼의 삶은 아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은 아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와 친척과 고토란 말은 삶의 터가 잡힌 것입니다. 괜찮아 보이는 삶의 틀을 버리고 내 하나님을 따라 나선 걸음이었습니다. 신앙의 참된 걸음은 내가 좀 더 살기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절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참된 길. 아브라함에게는 부모와 친척과 고토를 떠나도 이제 한 분 하나님을 내 영혼의 주님으로 내가 의지하고 내가 모시고 내가 따를 수 있는 한 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습니다. 예전보다 예전에도 그랬다면 오늘날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지 못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것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한 분 믿고 내 하나님 한 분의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 속에 영혼이 서가는 이곳에 영혼의 빛이 있고 이곳에 영혼의 생명과 평강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메소포타미아보다 못하고 자기 조카 롯이 택한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못하고 척박한 곳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이곳 이것이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린 이것을 성세서 430년 후라고 말합니다만 애굽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건 애굽의 생활이 너무 힘들었을 때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을 생각하며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보다 좀 더 좋은 땅, 애굽보다 좀 더 좋은 여건, 애굽보다 좀 더 많은 자유,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의 영혼은 전적으로 내 하나님께 매이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종으로 내려갔나요? 근데 왜 그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나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던 그들이 종이 된 겁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여 오기를 원하는 것 틀림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광야를 통해서 내 하나님께 깡묶어진 마음 그것도 한 달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것도 어떤 때는 이 시간 내 하나님께 묶어진 마음 벌써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내 하나님께 묶어져서 내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그들의 영혼의 모든 것이 된 이런 영혼으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살기 어려워서 나온 것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바벨론에서는 자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지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모신 그 삶을 진정한 삶이라고 알았고 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자유로운 곳에서 내 하나님 모시고 내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돌아온 것이지 육신이 괴로워서 육신이 어려워서 돌아온 것은 아니었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당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신앙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님이 나에게 중심이 되는 그리고 내 주님의 보좌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하늘 보좌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삶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묶어져 있나요? 아니라면 이 땅 것 근회할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던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곳에 사는가, 이 땅에서 내가 그 무엇을 가진 건가, 그건 헤아릴 가치 없어요. 내 주님께 속한 진정한 영혼의 자유자로 내 주님과 함께 내 하나님을 기대해보는 그런 영혼으로 나의 주님과 함께 그 안에 있는 그의 사랑, 그의 생명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 보시기도 부끄럽지 않는 참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곳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보시기에 조그만 것이라도 내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 사람이 생각지도 않고 추구하지도 않는 그 선한 일, 참된 일, 의의 길 오늘도 쫓아가면서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그 평강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추구하나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복음의 참된 영역입니다. 잠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희 마음이 주님 앞에 정돈되었으면 합니다. 눈뜨자마자 엄청난 영토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겠습니다만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정돈해 보는 것 참 필요하지 않을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해 조금 하고 아주 짧은 시간이겠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배의 중심이 오전에 있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에 복잡하고 번거로운 순서를 진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간결하게 오늘 하루길이 더 축복되도록 여러분과 저희 생각을 모두고 싶습니다. 오늘은 좀 특이한 기도를 잠깐만 하려고 생각해요. 팔탄면 창공리 615-1번지를 있는 우리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인터넷을 통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 곳이 창공리 615-1번지 저희 예배당이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인가 서쪽인가 남쪽인가 북쪽인가를 잠깐 헤아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기도 제목을 간단간단하게 나눠드리겠습니다. 동쪽에 위치하고 계신 분은 오늘 지금 진행하는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모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참 알찬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쪽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정말 우리가 정성껏 준비해서 진행하는 오전 예배가, 주일 오전 예배가 참 축복이 되도록. 남쪽에 계신 분들도 오늘 오전 예배, 그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 참여하고 계실 분이 600명은 넘습니다. 아니, 그 우리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 아니고 오전 예배에 새롭게 참여하실 분이 숫자가, 정확한 숫자가 565명. 아마도 600명 넘는 분이 참여하게 될 때도록 될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큰 축복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북쪽에 계신 분들은 오후에 각 가정 기도회와 우리 문고세트에 계신 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앞바다, 먼바다, 그리운 이들 다 포함해서 온 성도님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도록. 자, 이 기도 동서남북에서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함께 묶어진 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설명하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창곡리 615-1번지에 있는 저희 예배당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계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오늘 오전에 우리가 초청해서 예배에 참여하실 분, 지금 등록되어 계신 분이 565명인데 아마도 600명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서쪽도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한 번 더 기도해 주세요. 오늘 오전 예배에 초청되신 분들을 위해서요. 사실 오늘 한번 이 시간 지나가면 또 그들은 언제 이런 하늘의 음성에 주님의 부르심에 다가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남쪽에 계신 분은 우리가 곧 시작하게 될 12월의 성회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북쪽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참 적지 않은 어려움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밝아지고 하나님의 긍휼로 안정감과 평강이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잘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 죄인은 불쌍히 의지할 것 없느니 위로받기
길을 준비해가는 이런 시간인데 이 시간이 길에서는 결코 안 될 겁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가서 피곤해하면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가능한 한 금방 짧게 조금만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보내시면서 오늘 세 가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라일의 무덤가에 지나갈 때에 두 사람 만날 터인데 집 나간 암나귀 찾았다고 이제 아버지는 당신들을 걱정하고 있다고 두 번째는 다보리 상수리 나무에 점점 길을 걸어가서 나아갈 때에 세 사람을 만날 거요. 한 사람은 포도주 가득 든 한 부대를 가지고 가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세 마리를 끌고 가고 물론 밝은 얼굴이겠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가졌는데 참 반가운 마음으로 떡 두 덩이를 당신들께 줄 것이요. 세 번째 사건은 당신들이 더 길을 걸어가서 집으로 가는 길로 걸어가는 길로 가다 보니 하나님의 산에 도달하게 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산에 솟아오르다 보면 선자들이 네 가지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거요. 그 하나님의 산 중턱에는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그 캠프가 있을 거요. 당신은 거기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때 성령님을 쫓아 행한다면 당신이 행할 값진 삶이 주어질 것이오란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0장 말씀이나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전혀 달라 보입니다만도 비슷한 곳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라일의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집 나간 암나귀 찾았다. 요한복음 4장에는 낯선 남편까지 얻어봐도 해답이 없었다. 지금은 낙심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진정한 구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우물가에서 참으로 다정스럽게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지나온 발자취 참으로 질책하듯 말씀하시지도 아니하시고 참된 길 알지 못해서 그리했겠지란 이 따뜻한 마음으로 참된 생명수 있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길을 들려주시면서 조상들이 찾던 그분 내가 그라고 말씀하여 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찾은 바 된 전에는 방황하는 삶이었지만 찾은 바 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좋다, 저 남자가 그럴만하다, 그분은 이런 배경이 있다 해도 다 해답은 아니었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때 아무것도 가진 것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글쎄요, 목수 일하셨던 그 주님이시기에 얼굴은 어땠겠어요? 뻔하지 않습니까? 손은 어땠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말씀 속에는 참된 길이 있었습니다. 참된 해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생활, 스스로 내 영혼의 참된 해답을 찾고자 방황하는 생활, 나를 라일의 무덤에 넣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찾은 바 되는 겁니다. 찾았다. 라일의 무덤가에서 들려온 소식입니다. 더 찾아본다면 더 시간만 길어질 뿐이고 우리는 끝없는 방황만 하게 될 겁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어리석은 삶을 청상케 만들고 주님 안에서 나의 진정한 주님 안에서 찾았다. 이걸 우리는 추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 만남만 가지고 우리가 늘 추수가 되나요? 만남은 이 중요한 만남은 대단히 소중한 겁니다만은 그러나 다보리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나가는 세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보통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포도주 가득 찬 기쁨, 생명의 힘이 가득 찬 염소 새끼 세 마리 끌고 가는 그 사람. 정말 먹음직스러운 떡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 가운데 나눠주었던 그분. 이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베델로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풀이하면 내가 주님 안에서 찾은 바 된 내가 나의 주님과 나 사이에 이사야 55장 같은 이 참된 사귐을 가짐으로 적과 포도주와 기름진 은혜를 잔뜩 힘입음으로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것도 오늘도 주수된 삶이 아닐까요? 세상에서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주수된 삶이 아닐까요? 이 새벽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 여러분은 오늘이 어떠합니까? 다보리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가던 세 사람의 가진 것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있습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만난 이 여인이 이젠 주님께 이끌림으로, 주님의 영에 이끌림으로 참 주님의 영과 더불어 진정한 마음으로, 참 마음으로 전날에 참으로 생각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추수된 삶인 겁니다. 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 진정한 예배를 한다. 그냥 허튼 가상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께 이끌리는 그러한 주님의 영에 의하여서 내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거나 다보리 상수리 나무 밑을 지나간 세 사람이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것이나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무엘상 10장에는 세 번째 사건이 나옵니다. 그건 하나님의 산에서 내 하나님 바라보고 깨어 서 있는 그런 인격 속에 서 있다가 내 하나님과의 깨어있는 사귐 속에 있다가 참으로 주님의 영 이끄심을 쫓아 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영광의 기회를 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깨어서 있다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영광인 겁니다. 이것도 추수인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라. 넉 달이 아니라 지금 벌써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 속한 자로, 보좌에 속한 자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추수할 때가 되었다. 나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내 주님의 돕는 이로 잃어버린 영혼, 참으로 지킨 영혼, 빼앗긴 영혼들을 주님과 함께 추수하고자 주님의 돕는 이로 힘써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참으로 내가 어떤 영혼으로 오늘 주님께 합하게 서 있는가를 증거하여 볼 수 있는 귀한 내용 아닐까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도, 아니 방황하는 내 영혼을 십자가로 벗어버리고 사랑하는 주님 안에서 나의 부활로 나의 생명으로 만났다는 것, 그 귀한 추수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내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나의 영혼, 추수된, 제대로 추수된 참 좋은 영혼입니다. 그에 못지않게 오늘 온통 마음 쓰시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 마음 알아보면서 잃어버린 영혼 추수하는 일에 내 마음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고린도전서 9장이 그런 거 아니나요? 이것도 참으로 주님의 돕는 일로 우리가 주님께 보실 때는,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참 기쁨되는. 마가복음에는 10장 말씀에서 나와 복음 위하여란 말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중심 아닐까요? 예수님 위하여 모든 것 다 뒤로 두고 내 주님 기뻐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위하여 모든 것 다 뒤로 두고 오늘도 주님의 돕는 이로 서보는 이 뜨거운 마음, 이것도 추수된 참으로 주님 마음에 드는 주님께서 그 품에 품을 수 있는 우리가 아닐까요? 잠시나마 세 가지를 점검하여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첫 번째 것도 지나온 것 같은데 두 번째 것은 한때 지내보던 것 같은데 나머지가 흐릿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오늘도 내 영혼이 주님께 수수되어서 주님의 돕는 이로서 제대로 서 있는 이 길로 이 새벽에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을 모두어 보는 이것이 진정한 추수 감사절에 우리 영혼이 갖춰볼 자세가 아닐까요? 오래전에 처음 이야기는 경험해봤다. 그러나 지금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내 영혼 속에 명료하지 않다면 우리 영혼 참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의 나의 추수를 온전히 새롭게 점검하여 보시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가 예수 믿기 전만 아니라요. 이 두 번째, 세 번째가 안 돼 있으면 역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정돈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주님의 영이 이끄시고 내가 참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비록 근무지에 있을지라도 비록 평범한 가정에 있을지라도 그런 강한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 기쁨되는 우리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 고린도전서 9장처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께서 찾으시는 영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몇 명이라도 건지고 싶다란 이 아쉬운 마음, 오늘도 주님의 돕는 이로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움직여 보는 것. 이사야 53장에는 마지막 부분에 우리 예수님은 실상은 죄인을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지금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죄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다니셨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움직이는 못해도 예수님의 영을 쫓아 우리 예수님의 그 간절한 주님의 영을 쫓아 기도로 마음으로 참으로 주님의 돕는 이로 섬겨보는 영광 있기를 권하여 봅니다. 두 번째, 저는 짤막하게 네 마디를 묶어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나의 영혼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짤막한 네 마디입니다. 사무엘하서 첫 번째는 사무엘하서 24장에서 나는 지금 뭘 기뻐하고 있는가입니다. 기뻐함을 점검해 봅니다. 이곳에 다윗은 9개월 20일 걸려서 온 백성들을 계수했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을 헤아린 겁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80만, 유다의 50만, 130만이었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나라는, 이 영토는, 이 부부는, 이 가진 것은, 이 집은 나의 것이고 그 안에서 헤아려 보면서 기뻐하고 있나요? 그러나 이곳에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는 그게 아니에요. 가진 소를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수확한 그 무엇을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멀리 비웃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내 하나님 삼고 이방인의 특징은 이 땅의 것은 다 가져도 하나님은 없는 자예요. 그러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삼고 내 하나님을 내 주님을 나의 삶의 근거로 삼은 거예요. 무엇이 되고자함이 아니라 내 주님을 주님 삼고 깃뚫은 종처럼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라우나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는 여부스 사람이 다 청산한 바로 정돈된 주님이 내 삶의 근거입니다. 나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집의 소는 큰 재산입니다만도 이것도 그러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와 다윗과는 너무 천지 차이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는 정말 기뻐합니다만 다윗은 이방인 취급합니다. 심판받을 이방인 취급합니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기 사람, 자기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기뻐하는가를 보면 여러분이 그때 이름 이야기하지 마세요. 과거의 경력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금 어떤가? 주님이 내 전부이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싶습니다. 이는 정말 이것이 내 기쁨입니다 한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정말 수확된 주님이 정말 품고 싶어하는 그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되어 있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이방인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3장에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우리가 어떤 부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고자 합니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 세상 사람이 가진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는 그것을 정말 가지고 있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족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세상 사람이 가진 부요, 그건 내가 가지고 그걸 부요하다 말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틀림없습니다. 주님께서 밝게 보시고 뚜렷하게 보시고 깨뚫려 보시고 하신 말씀은 넌 가난하다. 넌 처참하다. 이 처참하다 말은 너는 죄악의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너는 눈멀었다. 소경이다. 너는 벌거벗은 자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라우디게 교회에 주님 겉으로 이런저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겉으로 이런저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아닙니다 주님. 이건 아닙니다. 내게 이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이거 아닙니다. 나의 마음은 예수님께 속하여 불러준다는 것 같은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입니다. 주님 안에 언제나 약동하고 있는 그 성결한, 그 정결한 주님의 생명, 그게 내 겁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이 보시는 그 빛과 기름 부으심의 안목이 나의 눈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 소경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벌선 자입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정말 가진 것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진정한 부요나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이 대부분 데 가지고 있던 거 부요? 틀렸어요! 그들은 패배자예요. 그러나 주님께 부활하신 주님께 온 마음으로 속해서 떠남이 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 이건 진정한 부요예요. 우리가 이것 살펴봐야겠어요. 오늘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뭘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저것 또 없는 사람은 그 내나 우리 예수님 지목하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사람 속에 포함되는 거죠. 세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 놓은 사대 교회에 나는 얘기입니다. 살았다. 나 육체가 건강하지 않아? 아직도 내가 분명히 걸어갈 수 있지 않아? 내 두 팔이 멀쩡하지 않아? 이걸 살았다는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사대교회에 살았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을 계속하여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속에서 동행할 때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육체만 가지고 살았단 사람은 영혼은 죽어있는 겁니다. 넌 이런 뿐이야. 실상은 죽어있는 자야. 그리고 살아온 발자취도 죽은 것이고 또 이렇게 산다면 또 죽은 일밖에 안 돼. 그러나 주님, 나 육체 가지고는 못 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속하고 주님을 옷 입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통해 동행하고자 할 때 이건 살아있는 자인 겁니다. 내가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있는 자인데 육체가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자? 그 너무 초라하지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자. 진정 그 생명 속에 살아있는 자. 생명을 따라 동행하는 자. 네 번째는 저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말씀 가운데에 이제 식사하시는 주님께 나와서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아니 저렇게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면 되나? 라고 할 그때에 저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마라. 제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저 여인의 행운을도 말하여 기념하여야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복음은 전합니다마는 그 여인이 행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기념하는 곳은 참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뭐나요? 그 여인이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이 제대로 전하여진 바로 참길에 선 자란 뜻인 겁니다. 복음이 전해졌다 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참된 사랑으로 주님을 내 온 사랑으로 그 여인이 부자여서 한 거 아니에요. 제가 힘을 다해란 말은 수고하면서 모든 것인지도 몰라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300데나리온에 팔 만큼 됐다면 그 대단한 돈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남자가 하루에 수고해서 5만 원만 받는다고 하십시다. 7만 원 받는다면 2,100만 원이고요. 5만 원 받는다면 1,500만 원이고요. 하루에 정성껏 일해서 기술 좀 있어 10만 원 받는다면 3,000만 원입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것처럼 값지게 써달란 것도 아니고 주님의 머리에 쏟아부어서 다 흘려낸 겁니다. 편함 있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가 자기 집 생활 중에 적은 분야도 아니에요. 그의 영혼 속에는 주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사랑스럽지 않다면 여러분과 제 영혼은 복 있는 자 아니에요. 저 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처럼 이런 것 저런 것 단 8가지를 다 써놨는데 그럴듯하게 다 많은 것을 알고 행하여 있을지 몰라도 딱 잃어버린 것 주님과의 사랑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마음다고 온 마음으로 주님 사랑한 것은 벌써 떠나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관한 많은 것은 알겠지요. 지난 경험도 있겠지요. 근데 주님을 지금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은 떠나 있어요. 복 있는 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도 내 영혼 속에 이렇게 정말 사랑할 분이라면 우리는 주님 마음에 정말 기쁨되는 우리입니다. 주님은 내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네 가지를 짧게 잠깐 헤아려 봤습니다. 아니 추수감사 주일에 오늘 우리 영혼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것 해야 되지 않아요? 한마디만 간단하게 더하고 오늘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제 간단한 마지막 한마디 말입니다.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는 다윗이 진정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린 이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은 읽어 알고 들어 알고 묵상해서 안다고 해도 더 찾아보고 묵상할 것이 많이 있는 값진 성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줬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에 속했다는 흔적은 지금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무엘상 22장은 다윗이 모압 왕 밑으로 피난가 있다가 또 그전에는 아기스 왕 밑으로 피난가 있다가 그건 다 주님의 나라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 이가 아닙니다. 평안하다고 해도 내가 주님께 속하여 주님의 다스림 받는 진정한 나라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각오하고 아니 죽음까지 각오하고 건너온 것이 유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헤레 수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엔게디 동굴에 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바란 강야로 피난 가기도 했습니다. 주님 안,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주의 빛을 따라 지금 움직이며 세상에 대해서는 참으로 숨은 자로 살고 있는 다윗. 그는 자기로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 속하여 자기의 간에서는 어떤 격분한 소식이 흘러와도 그가 일어서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께 속했으면 주님의 나라로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잠깐만 좀 비교해 보십시다. 다윗 너를 도와준 85명의 에봇 입는 제사장들이 다 내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 말 듣는 것하고 저 그릴라에 있는 나도 그들 잘 모르고 그도 나에게 도와준 적이 없는 그릴라에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군대에게 얼음을 당하고 있다. 두 이야기가 나에게 들려왔다 싶시다. 그릴라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다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 없어. 나도 그들 모르고 그들도 나 잘 몰라. 근데 제사장 85명은 나에게 떡도 주고 골리앗 칼도 주고 나에게 다정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 나 때문에 죽은 이들, 다윗이 어디를 향해 일어서야 합니까? 그 일 자체로 본다면 저 제사장 에봇 입는 85명이 쓰러진 그곳 향해 다윗이 일어서기 쉽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을 향해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아니에요. 결단코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나라로 볼 때 주님께서 일어섬이 없다면 나 일어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글락에 있는, 그릴라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 일어섰습니다. 왜? 주님께서 근질하시기에. 나 때문에 일어서서는 안 되죠. 주님 때문에 일어선 다윗.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 다 여건이 좋은 분들 아니었습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한 세상에서 발붙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찾고 찾고 찾아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품어주도록 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하나가 숨어있기가 어렵고 자기 하나 보존하기 어려운 그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심장을 품고 그들을 품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 원수를 자기 손안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 분이나 만나도록 했습니다. 다 나 때문에 죽은 그 소식을 85명이 죽은 소식을 들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23장, 하나는 24장, 하나는 26장입니다. 한 분은 다윗이 피하여 갔습니다.
두 분은 손안에 다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안에서 내 주님을 내 주님 삼고 그분이 인도하심을 쫓아 산다면 이런 생활 분명히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기 때문에 이곳이 좋다 저곳이 좋다 그렇게 사나요? 어려움이 있든가 어쩌든 간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안에 속해서 주님을 나의 빛으로 삼고 주님을 나의 의지한 분으로 삼고 내 주님을 따라 한 곳에 정착지도 못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가 아닌가는 점검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마가복음 16장 말씀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6장에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난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그들은 단단하게 예수님을 뵙지는 못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내 믿음으로 나의 유일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한 나의 근거로 나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책망 듣고 정신 차린 거죠. 오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입니다. 아니면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은 천국 계신다고요?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 여러분과 저희 확실한 믿음이에요. 내가 세상에 있고 내가 이런 문제를 부딪히고 내가 저런 문제를 부딪혀도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믿음이에요. 이렇게 설 때에 주님은 여러분 속에서 평강도 되고 담대함도 되고 자유도 되고 은혜도 되어 주실 거예요. 이런 우리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란 말씀이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내가 갈 곳, 내가 전할 곳, 내가 만나는 사람, 그건 주님께서 설정하실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오는 겁니다. 내 안에 없는 것 어떻게 증거해요? 내 안에 있기에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22장과 26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에 그런 삶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근데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사무엘상 7장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을까? 방법은 몰랐어요. 그것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니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아주 간결하게 쉽게 말씀해 주었어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고 싶냐?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고 싶냐? 그리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냐? 그러면 이렇게 해라. 복잡하지 않다. 하나님은 은밀히 보시고 계신다. 이렇게만 해라. 그 내용이 뭐예요? 아스다롯을 버리고, 그 다음 우상을 다 버리고, 전 마음으로 하나님께 속해라. 내가 정말 나에게 있는, 내가 매여 있는 이런 걸 던져버리고 돌이켜서 나의 하나님께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런 참마음으로 속하고 난 이후에 너희가 보이지 않지만 참마음으로 그분을 너희의 하나님으로, 너희의 주님으로 앙망해라. 바라봐라. 주목해라. 그분은 너희 평강도 되어주시고 빛도 되어주시고 참 사랑도 되어주실 것이다. 앙망한다는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속에 살면서 이제는 너희 영혼에 붙잡히는 그분의 빛, 너희 영혼에 만질 수 있는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인도하심, 그 가운데서 너는 그분만 섬기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아주 짧고요, 아주 간결하고요, 이거 정말 가능한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는 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고,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귀하신 당신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려고 한다. 그 말 듣고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 얻을 거다. 구원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세례받을 리가 없고요. 믿고 세례받는 이는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것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이젠 주님께 속하다 보니 구원이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세례받을 리가 없죠. 자기 속에 머물러 있지요. 이 세상에 머물러 있지요. 그들은 정죄를 당한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대단히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서 어느 한 군데라도 가볍게 생각한 부분이 없습니다.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대합니다. 저는 성서를 제가 모르는 것은 제가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제게 꼭 필요치 않는 것은 알려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제가 왜 알아야 되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지 않던가요? 시편 119편이에요. 그러기에 내게 꼭 필요치 않는 것은 주님께서 꼭 필요로 한다면 그 말씀에 부딪히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호기심 가지지 않습니다. 억지로 알아보려고 애태우지도 않습니다. 근데 제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존경합니다. 깊은 뜻이 있겠지, 내가 모르는 것이겠지, 이런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온 성경이 제게는 존경스럽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6장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이 말씀은 대단히 참으로 존경스럽기도 하고 무시할 수도 없고 그리고도 두렵기도 한 성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알 것 같으면서도 뭔가 쉽지 않는, 오늘 제가 하는 잠깐 이 구절에 관해서 하는 말도 주님께서 마음을 묶어주시기에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좀 묵상해봤어요. 최근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은 이 말씀 전체라기보다는 이 말씀의 부분을 전한다고 생각해 주면서 들어주세요. 혹시 도움이 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기에 저는 아니라면 첫째 지나가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예요? 세례받기 전에 신약성경을 한번 읽었어요. 전체를 다. 이건 늘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잘 알지 못하지 하고 놔두고 지나간 사람이지 이걸 제 생각으로 더듬어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주님께서 여기에 제 마음을 메워주시기에 전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잠깐 전하는 이 말이 전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의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제 마음이 부담이 없습니다. 가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 말씀을 여기 표적이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 간결하게 전해 볼랍니다. 호기심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보기는 싫어요. 우리에게 적용하고 싶고 살아갈 말씀으로 힘입고 싶어서 이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봅니다. 여기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믿은 사람, 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냅니까? 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 주님께 속한 성도가 뱀의 낯을 피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망의 땅 위에는 흑암의 권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귀신을 쫓아낸다 말을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저는 우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2000마리 돼지 귀신이 들린,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 쫓아내신 것, 말 한마디로 쫓아내신 것 사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일곱 귀신 들렸지만 주님은 쫓아내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하신 그 역할에 가서 100% 아멘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전부 다 그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 선생님이 계실 때는 이 땅의 귀신들이 다 도망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성서에서 조금만 인용해 보면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분적이겠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지역에 가서 사도바울은 처음 루디아 아주머니를 예수 믿도록 인도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근데 그 다음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저만은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사도 발심을 괴롭게 했습니다. 말은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왔다.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발심 마음이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 괴롭고 괴롭하다가 이건 정말 그 만약에 귀신 쫓아내는 것이 사도바울의 본문이었다 할 것 같으면 바로 쫓아내면 그만이죠.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바울의 마음속에 딱 작정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물리쳐야 되겠다. 그때에 사탄아 물려가라 했고 귀신은 도망갔습니다. 이 괴로움 당한 내 영혼이 주님을 모시고 내 영혼이 어둠에 시달리는 그런 문제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는 이는 다 이깁니다. 내 영혼이 야고보서 4장에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일까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때 내 영혼에 참 어지러움을 주고 내 영혼에 방해가 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것이라면 그 사탄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도 우리는 속으로 합니다. 이건 아니다. 그때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고 대적한다면 분명히 물러갑니다. 우리가 이런 점에서 귀중하죠. 계시록 12장 조금 전에 인용한 말씀을 본다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서 성도들을 흘려떠내려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때에 그 뱀의 낯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탄은 물러가라가 아니라 내가 주님께 속하고 피하여 숨고 주님을 앙망하다 보면 자유인 겁니다. 물이 강같이 땅을 흘러가나요? 나는 공중을 날아가는 겁니다. 큰 독수리 두 날개를 힘입어서 공중을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믿는 이는 뱀이 흘러 떠내려온 그물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린 주님 모신 자유로운 영혼으로 날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 40장, 41장, 42장, 43장 진정한 주의 백성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진정한 주의 백성의 자세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0장, 41장, 42장, 43장은 진정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를 앙망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움이 많은지요. 얼마나 우리 영혼이 축복스러운지요. 세상이 어둡고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에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 해도 우리는 온전한 자유 속에 살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어둠이 오지 않나요? 와요. 여러분 특별히 생각을 하지 않고 잠을 주무시고 계실 때도 어둠의 영이 역사하나요? 역사해요. 그러나 주님의 나라에 속한 여러분은 뒤져가면서 물러가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새 방언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참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전부 다 새 방언을 해야 되나요? 고린도전서 12장만 봐도 다음 방언을 말하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제가 안다는 말은 눈으로 보아서 한단 말이 아니고요. 들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저는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 생각도 안 할 그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방언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 방언이 뭔지 압니다. 다 알아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골로새서 3장에 이 말,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나오는 우리의 방언이란 말은 지방말이지 않아요. 이건 다 해야 돼요. 어떤가? 전날에는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았어요. 누추할 수도 있었고 진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부화갈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까지 주님을 나의 주님 삼고 살아가는 우리는 다 아름답고 경건되고 참되고 참 온유한 이 천국의 말을 세상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천국의 말을 이 한국어로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말의 질이 다른 겁니다. 전날에 말하던 말하고 지금 우리 질이 다른 겁니다. 철로역정에도 천국 가는 기독도를 말할 때에 그 세 가지 다른 것 말씀했는데 그 중에 말이 다른 것 있습니다. 물론 입는 옷도 다른 것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말은 주님의 은혜 속에서 말해야죠. 말은 주님의 성령님에 관계하여 주시는 가운데서 말해야죠. 여러분 말이 조금만 더 진실하지 못하면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틀림없이 근심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정밀해야 합니다. 참되어야 합니다. 경건되어야 합니다. 경건되지 못한 말, 그건 천국말 아닙니다. 이런 세 방언은 우리가 다 주님께 속하여 내 영혼이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다면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성령님과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면 이런 말, 아름다운 말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뱀을 집으며 근데 여러분 성서에서 어디 성도가 뱀을 집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까? 사도행전 28장은 사도 발심이 뱀에 몰린 것이지 사도 발심 뱀을 집은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다 뱀을 집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말에 참 신중함을 가하고자 합니다만 우리가 뱀을 집는다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의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안 따라갔어요. 그 타인은 도적이고 강도였어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만 따라갔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만 따르는 이는 타인은 도적과 강도처럼 여겨요. 그건 아니에요. 집어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마태복음 16장에 사단아 내 뒤로 물려가라 했어요. 그 내용도 좋은 내용이에요. 괜찮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주님은 뱀을 집었어요. 여러분을 동정하고 여러분을 좋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을 감사하는 이야기가 다 괜찮은 것인 줄 알아요? 내가 주님께 속게 살면 적은 아니다. 저길에 이끌리면 큰일 난다. 뱀을 집어야 돼요. 그 위로 받으면 안 돼요. 뱀을 집어야 돼요. 어제 베드로가 자기가 사탄인 줄 알았겠어요? 그래도 그는 주님은 사탄이라고 집었어요.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헌금을 많이 들고 와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뱀을 집었어요. 네 속이 정말 그러다. 뱀을 집은 거예요. 주님께 속하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 집어야 돼요. 어릴 적에 이승목 목사님이 참 귀하신 일꾼님이 집회한 거 들어봤어요. 그때 들은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모세의 지팡이 이야기하면서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더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네 마누라도 뱀일 수 있다. 네 자녀도 뱀일 수 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주님께 속하여 주님을 따라 살고 있는 집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무슨 두려운 성경구절 아닙니까?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기 위해서 독을 안 마셔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돌아가실 줄 알아요. 눈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다 돌아가 버려요. 근데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성경에 기록하도록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셨을까요? 어떤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거 어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이 이것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다가 완전히 가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저는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할 때 누가복음 6장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독을 안 마시려는 것도 아니고 독을 마세요. 그런데 해를 안 받아요. 누가복음 6장은 독을 마세요. 오른편 뺨을 칠 때 독을 안 마시려고 하면 싸움을 하게 돼요. 그 독을 안 마시는 거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영혼 큰일 나요. 겉옷을 빼앗을 때에 싸움을 하려고 하면 그거 독 안 마시는 거요. 누가 나에게 모욕을 할 때 내가 그 못 견디 한다면 독을 안 마시는 거죠. 근데 주님께 속하여 나에게 임해오는 이런 독을 예수님 주시는 주님의 생명을 쫓아 마신다면 주님께서 이끄심을 쫓아 마신다면 오른편 뺨을 칠 때 왼뺨 돌려야 될 거예요. 이 독을 마신 자요. 주님을 따라 마시는 자요. 그때 우리 영혼이 독이 몸에 오나요? 그 독을 안 마시려고 하면 우리 온통 몸이 독에 사로잡히겠지만 내가 마시다 보면 주님의 생명을 따라 마시다 보면 그 말은 오른편 뺨을 칠 때 왼뺨을 돌려야 된다. 그 마신 사람이에요. 안 마신 사람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온통 독이 몸에 퍼지죠. 근데 독을 마시다 보면 안에는 아무 독이 없어요. 해를 안 받아요.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않는 주님의 생명을 따라 순종하다 보면 복을 마시다 보면 왜 내 겉옷을 빼앗아? 왜 내 직장을 빼앗아? 내가 가진 이름을 빼앗아?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 생각하며 마시다 보면 아무 해가 안 돼요. 뭐 욕도 그래요. 그 마땅한 거 아니에요. 성도가 욕들을 일했겠어요? 그가 안 들으려면 싸우다 보면 온 독이 몸에 퍼져요. 그러나 주님 말씀을 따라 모욕하는 자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핍박하는 자 위해서 축복해 주면 독이 하나도 몸에 해가 없어요. 은혜만 더 충만해요. 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달리 생각하다 보면 어렵지요. 다섯 번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라도 다가오신 분 다 고치셨음을 100% 아멘입니다. 주님은 진정한 구주입니다. 구주이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시간이 짧으니까 제가 긴 말을 못 하다 보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사도행전 28장에는 그 열날 동안 해와 달과 별 보지 못하고 보류하시다가 어떤 섬에 닿았는데 그 섬에는 보블리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 추장의 어르신이 열병과 이질로 고생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도 말씀이 가서 기도의 주므로 고쳐주었습니다. 손을 내민 거죠.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소문을 듣고 사도 말씀이 나왔을 때 고쳐준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앞부분에 엄청난 역사가 그런 일이 있었음을 압니다. 그건 뭔 얘기고요. 중국의 십자가, 그 언제부터인지 압니까? 여러분, 중국도 일본의 침략 때문에 많이 고생한 나라입니다. 그가 자유로운 나라가 된 것이 1945년입니다. 그 이후에 공산당을 세운 겁니다. 글쎄요. 2, 3년 후에 48쯤 되었나요? 그때에 중국이 공산당을 세운 거죠. 그 공산 치하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습니까? 그럴 때에 문화혁명, 엄청난 숫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길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그때는 중국의 십자가를 보다 보면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것 같아요. 많은 병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은 줄 압니다. 저는 그런 내용들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역사하시다 보면 영혼만 아니라 몸에도 역사하시는 것, 그거 어떻게 못 믿겠어요? 때론 귀신도 도망가고 자유하시는 것,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실 수 있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 세 사람 꼽는 자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왕명도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주님 때문에 긴 날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90세가 넘어서 감옥을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조금 계시다가 주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감옥 속에 계신 데가 오래되지 않, 우리하고 떠난 지가 그렇게 긴 날이 아닙니다. 물론 작년 재앙이 이런 날은 아니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분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은 감옥에서 주님 위하여 고생하는 가운데서 피계력으로 아주 심하게 고생한 줄 압니다. 짧은 날 아니었겠죠. 그리고 주님은 그 감옥 속에서 그를 고쳐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금방 손은다고 다 나았겠나요? 그건 아니겠죠. 원상침 목사님은 흑룡강성 쪽에서 20년 넘게 옥중생활을 했는데 감기 한번 앓지 않았다고 합니다. 난 그분 말씀 100% 믿음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런 돌보심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과 연관된 충실한 일꾼 세 사람만 좀 인용해 볼게요. 여러분, 드로비모.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드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같이 가시다가 둔 것 같아요. 손만 내밀면 될 만한데 왜 이렇게 그냥 병든 그를 그 두어요? 이곳에 사도바신 판단이 없었겠어요? 스스로 판단했겠어요? 주님을 따라 판단한 것 아닐까요? 드로비모가 밀레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날 버리시는가 보다. 그분 손만 내밀어 주시면 내가 괜찮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병이 낫지 않아서 가고 싶은 사도 바울이 그 고난길 나도 함께 가고 싶은데 못 가냐고 탄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드로비모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유는 몰라. 어제 욥이 고난당할 때 이유를 욥이 알았나요? 때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게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뜻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드로비모는 복음은 틀림없이 확실하게 믿는 분임에 틀림없을 줄 알아요.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도 주님의 그 부활하심 속에 나의 존재가 자리 잡을 수 있음도 보좌의 주님은 둘도 없는 내 구주 내 주님을 틀림없이 믿고 있을 거예요. 이거 아니면 복음 안 믿는 겁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드로비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난 여기서 끝나라는 것보다 그리 있었겠어요?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오다 보니 다음 편지 소식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드로비모는 아닙니다. 주님 섭리는 못해도 주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시지도 않고 이런 여건 속에 두세도 나는 주님의 그 사랑은 틀림없이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부활의 그 은총, 보좌의 나의 주님 되심은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여기에 움직이지 못해도, 함께 가지 못해도 기도는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보좌의 주권으로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한 번만 아닙니다. 그건 그런 질의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채찍맞은 사랑도 언제나 그런 질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연약함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드로비모가. 우린 디모데를 잘 압니다. 디모데야 얼마나 충실합니까? 끝까지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는 내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물만 마시지 말고 포도주를 좀 쓰란 말이 있습니다. 손만 얹으면 될 텐데 왜 그래요? 아니죠. 아니죠.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고 인터넷을 집회할 그때에 여러 강사님들이 인터넷을 통해 말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들려온 소식은 이 근처 지역이 아니고 먼 지역이었지만 어떤 분은 그 집회에 참여해서 병이 나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전 100% 아멘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떤 젊은 그리스도인이 그때가 1970년쯤 됐을 거예요. 전후였을 거예요. 그가 길 가다가 수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고 몇 명이 모여와서 그 잠깐 말씀을 전한 줄 제가 압니다. 그때 제가 곁에서 봤어요. 그분은 병 고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도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죠.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몇 분 가운데서 어떤 분은 다리가 삐어져가지고 통증이 참으로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심장이 불편해서 심장으로 고통을 겪고 계셨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그 어려운 일이라 생각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그 현장을 제거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그만 손만 얹으면 될 텐데 당신은 왜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까? 아니죠. 주님 마음을 더듬어 봤을 겁니다. 만약에 포도주를 자기가 전통 방식에 의해서 했다면 이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 다 머리를 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속에 주님이 허락해 주신 마음이었다고요. 허락해 주신 마음이었다고요. 그건 축복이 될 수도 있죠. 빌립보서 2장에는 에바브로 디도가 나옵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가 주님의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나쁜 일 아닙니다. 다 충실한 분들입니다. 야구보서 5장에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죄를 구하면서 기도할 지니라. 에바브로 디도가 죄를 구하면서 그래야 될까요? 전 그럴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데 병들어서 그 점점 심해져서 죽을 지경까지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병들어 있던 사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움직이다가 점점 아파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 고마움을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를 가리켜 말할 때 너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만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손 금방 내밀어서 나은 흔적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준 나으리라. 주님의 손길이 임해 온다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점에 관해서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론 여러분이 영원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굳게 서서 그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 날에 나를 이 땅에서 천국 데려갈 그때라도 우린 주님의 구원으로 믿고 기대하면서 끝까지 영원히 주님을 향한 자세를 성실히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사랑이 역사하심을 쫓아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의 손을 내민다면 마태복음 25장의 세 번째 비유는 다 그의 마음에도 그의 연약함에도 도움되는 손길 아니었을까요? 때론 나그네 된 이에게, 때론 헐벗은 이 형제에게, 때론 줄인 형제에게, 때론 목마른 형제에게, 때론 갇혀있는 형제에게, 때론 병들어있는 형제에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 내밀어 보는 그 마음. 사랑, 요한복음 13장과 15장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도 사랑으로 내미는 그 손길이 아니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에게도 여러분 그들의 영혼에 때론 그들의 건강에도 여러분이 내민 그 기도와 그 손길이 큰 축복이 되기를 구하여 봅니다. 오늘 어려운 성서를 제가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짝 밀쳐놓고 지나갔던 성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지금 시간이 6.25입니다.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새벽에 주님께 나와서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느슨하지 않도록 새롭고 뚜렷하고 맑고 확신 있는 가운데 서도록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오전 예배가 대단히 축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많은 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돌아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강한 마음과 오늘도 불붙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티 하나, 그림자 하나, 얼렁그림이 없는 주님의 사랑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님, 지금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신 은혜, 우리 영혼을 지켜주신 은혜, 정말 감사하고 남은 시간, 남은 걸음 주님께 맡깁니다. 연약한 형제님에게 큰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론 이런저런 사연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나의 주님을 향해 영혼이 정말 감사함으로 다가서는 참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